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0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부활 제5주간 목요일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오늘 복음은 우리 요한 복음의 핵심 또 요약과도 같습니다. 보통 백미라고 하죠. 요한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의 모든 말씀, 더 나아가 모든 성경, 하느님의 말씀의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정신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왔다.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아, 참으로 너무나 멋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아버지 하느님께 받으신 그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포도나무의 줄기와 가지가 한 나무와 연결되는 바로 그 똑같은 사랑이고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또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을 계명을 주시기 위해 먼저 사랑 이야기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가 전적으로 당신께 매여 있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제 비유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당신마저도 아버지 하느님께 전적으로 매여 있음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랑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작정, 무조건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 사랑하기에 분명 연약한 존재임을 또 부족한 존재임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시기에 먼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마저도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도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만약 처음부터 무작정 사랑이 유일한 계명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좋은 도덕 정도의 가르침으로 끝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분께 깊이 매여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하느님은 이 세상을, 우리를 이 질서 안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랑을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계명은 바로 우리의 연약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당신께서 주신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 먼저 당신의 생각을 보고 배우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생각을 알므로써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계명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해 아파하는 우리들, 오늘은 먼저 그분의 깊은 사랑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1분 교리 김충섭 신부입니다. 사제와 왕을 축성하기 위해 기름을 사용했다고 기록된 구약의 전통에 따라 교회는 기름을 축성에 사용합니다. 성인은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품성사, 병자성사 때 사용하기 위해 주교에 의해 성모교일, 성유축성미사 때 축성된 기름입니다. 성유에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성품성사를 집전할 때 사용하는 크리스마 성유와 병자성사를 집전할 때 사용하는 병자성유, 그리고 예비신자가 단기적 입교 예식에 따라 세례를 준비할 경우 준비기간과 최종 준비 예식 등,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세례성사를 받을 때 구마 기도 후에 사용되는 예비자 성유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리스마 성유는 성당과 제대 축성에도 사용됩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가톨릭 출판사에서 펴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책 희망에서 미소 지으시는 하느님의 모상 부분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권고하는 복음, 마태오복음서 18장 3절 참조하는 복음은 이렇게 아이들처럼 웃을 수 있는 역량을 되찾으라고 일깨워줍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10배 이상 더 자주 웃는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제게 미소를 가르쳐주신 스승님들이 계셨다면 나이 든 지금은 종종 아이들이 제 스승이 되어줍니다. 아이들과의 만남이 저를 감동시키고 가장 행복하게 해줍니다. 노인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원망을 내려놓고 삶을 축복하는 어르신들, 오랜 시간 숙성된 포도주처럼 좋은 기쁨을 간직한 분들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분들은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울고 웃을 수 있는 은총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일반 아련 때 제가 아이들을 안아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제가 흰옷을 입고 있는 걸 보고 주사를 놓으러 온 의사라고 생각해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천진난만함과 인간다움의 전형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인간다움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어른들은 종종 아이들에게 참견하지 말라 하고 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만 오히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영적인 나태함까지도 이겨내고 가까이 나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느님께서는 아기로 태어나신 분, 행복한 어린이들의 하느님이십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신뢰로 가득하며 모든 것에 관심을 보이고 이해심이 깊으며 남을 단죄하지 않고 열정으로 가득하며 쉽게 감동하고 기쁨을 누리시죠. 천국은 게으른 이들을 위한 곳이 아니니까요. 비엔나 출신의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천국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곳이며 유머가 부족한 지옥과 진지함의 연옥을 벗어난 이들이 도달하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항상 침울하고 경직된 사람은 꽉 막힌 상태와 같습니다. 유머는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어떤 것에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어떤 다른 것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성인들이 위대한 혁명가이며 주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모차르트 작곡의 엑술타테 유빌라테 쾌혈 작품으로 158번에 있는 곡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신영욱의 목소리입니다. 모차르트 작곡의 엑솔타테 유빌라테 계열 작품으로 158번에 있는 곡 알렐루야 감상해 보셨습니다. 네, 플라시도 도밍고의 목소리로 소개해드립니다. 샤를로 구노 작곡의 성녀 체칠리아 장음 미사곡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곡이죠. 상투스 거룩하시도다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무라 전망 좋은 창 JMP로우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톨링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다음 달 스페인을 방문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한다고 교황청이 지난 6일 밝혔습니다. 교황은 내달 6일부터 12일까지 스페인을 방문합니다. 즉위 후 이탈리아를 제외한 첫 유럽연합국가 방문입니다. 10일에는 사그라다 파밀라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할 계획입니다.
스페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미완성 걸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200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스페인의 관광 명소입니다. 1882년 착공했지만 144년이 지난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교황은 유럽으로 향하는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주로 거치는 이 카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 섬과 그란 카나리아 섬도 방문합니다. 작년 한 해 3,000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보트 등을 타고 카나리아 제도로 향하다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황은 마드리드에서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 부부를 만나고 왕궁과 의회에서 연설도 할 계획입니다. 방문 기간 청년들과 철야 기도 행사, 시벨레스 광장 야외 미사, 스페인 가톨릭 주교단과의 회동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의 휘발유, 디젤, 항공유 등 모든 종류의 연료 재고가 최근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가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3일 기준 전체 연료 재고는 이전 집계 대비 하락했습니다. 휘발유는 약 49일분, 디젤은 약 47일분, 항공유는 약 55일분 수준으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감소는 최근 다수의 연료 선적 물량이 국내 공급망에 흡수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예상된 수준의 변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디젤 재고는 이전보다 4일 이상 줄어들며 정부의 연료 대응 체계에서 경계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 상황이 정상 범위 내에 있다며 대응 단계 격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연료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향후 수준의 추가 선박들이 도착할 예정이어서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체 연료 재고 수준은 여전히 최고 요구 또한 전체 연료 재고 수준은 여전히 최소 요구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단기적인 수급 불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재고 업데이트를 통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2026년을 비교적 활기차게 시작했으며 1분기 주거용 부동산 매매 수수료는 해당 분기 기준으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interest.co.nz은 1분기 동안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약 4억 7,400만 달러의 총 주거용 부동산 매매 수수료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대비 4% 증가한 것이며 2024년 1분기와 비교하면 19%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2021년 호황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수료 수준입니다. 전체 수수료 중 가장 큰 비중은 오클랜드 지역이 차지했으며 약 1억 6,900만 달러 36%로 추산됩니다. 이어 캔터베리가 7,500만 달러 16%, 와이카토 4,700만 달러 10%, 그리고 웰링턴 지역이 4,000만 달러 8%를 기록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수수료의 사상 최고치는 2020년 4분기에 기록된 약 6억 9,300만 달러였습니다. 비록 2020년에서 2021년 주택시장 호황기 정점에서보다는 총 수수료 수익이 감소했지만 분기별 수수료 수준은 여전히 호황 이전 시장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수수료는 GST를 포함한 약 2만 5천 달러 수준으로 추산되며 오클랜드에서는 약 3만 달러에 이릅니다. 여기에는 경매 비용이나 홈스테이징 비용과 같은 추가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법률 비용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주택을 매도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최신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 경제는 회복 속도가 더딜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고용 증가와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과 농가 부문은 경제적 충격을 관리할 수 있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수요일에 발표된 반기 금융안정보고서는 주택가격이 여전히 중앙은행이 추정한 지속가능한 범위 상당 부근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격 하락 위험이 크게 높지는 않음을 시사하지만 모기지 금리 상승은 주택가격을 추가로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주택가격은 2021년 11월 정점보다 낮은 수준이고 지난 3년간 대체로 보합세를 유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약한 노동시장과 낮은 순이민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며 남섬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보다 강한 주택가격 상승을 상쇄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주택가격이 여전히 중앙은행이 추정한 지속 가능한 범위 상단에 위치해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는 가격 조정 위험이 크게 높지는 않음을 의미하지만 모기지 금리 상승이 주택가격을 추가로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주민들은 내년 말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새로운 객관식 시험을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자들은 시민권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대면 방식으로 시험을 보게 되며 여기에는 권리장점법, 투표권, 정부구조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합격하려면 최소 75% 이상의 정답률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지원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확인서에 서명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시험을 통해 이를 검증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과 마찬가지로 거주 요건, 품행, 영어 능력 등의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시험 도입을 발표한 내무부 장관 블룩반 벨던은 이 조치가 뉴질랜드 시민권의 의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시민권을 원하는 사람들은 뉴질랜드 국민이 표현의 자유와 같은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험에는 인권, 특정 범죄, 민주주의 원칙, 뉴질랜드 입출국 관련 내용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블룩반 벨던 장관은 시험이 2027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사전의 안내 자료와 학습 자원도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말부터 시민권 신청자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시험을 치러야 하며 합격하려면 최소 75% 이상의 정답률이 필요합니다. 시험 문제는 권리장점법, 특정 범죄, 투표권, 민주주의 원칙, 정부 구조 등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내무부 장관 블룩반 벨더는 이 시험이 사람들이 뉴질랜드를 훌륭한 나라로 만드는 민주적 자유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에 헌신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그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민 변호사 푸자 순다르는 문제 없는 해결책이라며 현재 뉴질랜드 시민들이 이런 가치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근거가 있는지 이런 지식을 아는 것이 더 나은 시민이 되게 한다는 데이터가 있는지 반문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국가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는 시민권 제도 강화에 대해 열려 있다고 밝히면서도 반드시 테트리티 오 와이탕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벨던 장관은 이 시험에 해당 조약과 관련된 문제가 한 개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요일 발표 직후 액트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는 이를 당의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액트는 최근 발표한 6대 이민 정책에서 비자 영어 요건 강화와 불법 체류 단속 전담 조직 신설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뉴질랜드 퍼스트 대표 윈스턴 피터스는 약 6개월 전부터 키위같이 서약 도입을 주장해 왔습니다. 뉴질랜드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연료 공급 위기의 충격이 아직 시장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실업률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노동시장은 이미 경기 침체의 여파로 위축된 상태지만 연료 부족 사태가 물류 및 유통 전반에 연쇄적인 타격을 주면서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료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정은 생산 비용을 증대시켜 기업들의 신규 채용을 억제하고 기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에 따르면 연료 위기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서비스업과 소매업 분야의 고용 지표를 우선적으로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맞물려 공공 부문의 일자리 감소까지 가시화되면서 구직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료 사태의 진정한 경제적 파장이 수개월 내에 지표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단순히 에너지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생산성 저하와 가계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뉴질랜드 경제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고용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부분적으로 흐리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금요일인 내일은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다가 저녁에는 비로 바뀌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에는 한우성,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램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초대석과 우리 가락의 향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뉴질랜드 북한인권개선협의회가 주최한 제2회 북한인권포럼이 2026년 4월 18일 메시대학 알바니 캠퍼스에서 있었습니다. 이 포럼에서 메시대학의 김하균 교수의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 이탈 주민의 역할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게시얼 초대석에서는 이 발표 내용을 현장 녹음하여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그 이분들이 북한을 탈출할 때 주로 세 가지 경우가 있지요. 태국을 거치거나 캄보디아를 거치거나 몽골을 거친 경우가 있죠. 그런데 어느 경로를 거치든 간에 첫 번째 그분들이 가셔야 될 곳은 중국이죠. 중국. 근데 문제는 중국에서 많은 인권 유린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냥 뒀다가 어떨 때는 가뒀다가 어떨 때는 북한에 보냈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두 번째는 조금 마음 아픈 일인데요. 우리 저기 통일부에서 오신 분들이 통일부에서 예전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탈북 북한 이탈 주민 중에 70% 넘게가 한국의 여성분입니다. 그거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분들이 시민권 지위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인신매매에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농어촌 지역에는 그 중국 나름대로의 한자녀 정책이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든가 여자가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 가슴 아픈 얘기지만 팔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권을 누가 보장할 것인가는 뭐 조금 기본적인 얘기지만 이분들이 아시겠지만 북한을 이탈하는 즉시 그분들은 사실은 한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적으로 그분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우리가 눈 감고 있을 뿐이지 또 정치적인 것 때문에 외면한 것 뿐이지 북한을 이탈한 즉시 그분들은 한국 시민입니다. 꼭 우리가 제가 이제 클래스에서 얘기하는데 거꾸로 여러분도 북한 주민입니다. 북한 헌법에 의하면 여러분도 한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외국에 나갔을 때는 또 북한 주민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분들의 한국 시민 권리를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아는 척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할 때 한국의 무궁화재단이라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하는데 그래서 한국의 무궁화재단이라고 북한 이탈 주민 그 도와주는 NGO라든가 사회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중국 대사관 앞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에, 중국에서의 인권에 대한 그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이탈 주민들, 인권, 특히 탈북 여성의 인권, 중국에서의 인권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법적, 헌법적으로 어떻게든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많은 경로를 통해서라도 태국, 몽고, 캄보디아, 특히 몽고는요, 저희가 그냥 듣기로는 사막을 10km, 12km를 깜깜한 밤에 불빛 하나를 보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에 이제 회귀하고 했을 때 그 불빛이 하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왜냐면 그 불빛을 놓치는 순간에 그냥 죽는 거예요. 사막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 이분들이 받는 서포트는 그래도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그냥 그 난민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제너러스합니다. 많은 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와서 3개월 동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원에 들어가서 이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하나원 퇴소식 때는 이제 좀 정착 금액을 받고 또 이제 임대주택이라든가 또 이제 뭐 본인들이 정착하는 그 도시에 또 교회 관련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직업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또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는 대학을 그 따로 특별 전형으로 보내는 그래서 탈북자 북한 이탈 주민 젊은 친구들이 영문대를 졸업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고려대 서강대 뭐 이런 그다음에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꾸준히 노력하는 거는 우리가 그 하나원의 3개월은 예전에 있었어. 1세대 때. 근데 이제 계속 지금 발전하다 보니까 아, 지방에도 하나 센터라고 있어야겠다. 마치 동사무소처럼 이분들이 필요할 때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전국에 25개 정도의 그 지방의 하나 센터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적으로는 굉장히 한국 정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정착 서비스 외에 또 장점은 이분들이 동질성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액센트는 좀 틀리지만 서로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언때 보면 3개월 하나원에서 수료 마치고 그 다음날부터 식당에 출근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근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그분들이 아쉽게도 내가 이북에서 왔다는 말보다 조선족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또 뭐 당연히 뭐 우리 이민자 우리 많은 분들이 이민자시니까 아시겠지만 얼컬처럴티브 스트레스라고 해서 이제 정착 과정 이민 과정이 힘든 거 뭐 제도적으로 틀린 거 또 뭐 병원이 어디 있는지 병원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국에서 정형외과인데 여기는 뭐 GP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문제지만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서포트 또 문화적 동질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많이 잘 정착을 해야 되는데 하나 변수가 있어요.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에 잘 정착을 하면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싫어해요 그 사람. 왜냐면 한국 가서 잘 정착하면은 첫 번째 그 소문이 퍼질 거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나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돕니다. 의도했든지 안 하든지 간에 북한 사람들은 게으르다. 북한 사람들은 루드하다. 그래서 아쉽게도 많은 인터뷰라든가 연구를 통해서 보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어느 순간에 한국에서 2등 시민, 2등 국민 대우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인터뷰를 그 북한 이탈 주민들하고 한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하는데 굉장히 제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저희 제 자녀들이 결혼한 아이거든요. 갔다 와서 우리 와이프하고 그 인터뷰하면 굉장히 아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처자가 있나 할 정도로 너무 사고 방식이 제 젊었을 때 사고 방식인 것 같아요. 시부모 잘못이고 막 이런 것. 아 너무 좋았어. 막 우리 큰애가 좀 어떻게 그중에 한 명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데 우리 와이프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뭐? 이게 사실은 사실이죠. 사실이죠. 심지어 제 와이프도 그 정도니까. 근데 어디서 그 인식이 나온지는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들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하죠. 근데 아마도 그 깊숙한 원년은 이분들의 성공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꽤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한국에서 생활은 어떠세요? 했을 때 많은 부분들이 좋죠. 하지만 그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남한 사람들이 우월감, 무시하는 태도, 편견과 선입견. 이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년대 정치권이라든가 우리가 뭐 저도 80년대 학교를 다녔지만 이 생각들, 배신자라든가 뭘 배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배신자라는 그 인식이 뭐 특정 부류에서는 있어요. 그러면 그 인식을 이용하면 아마 사실은 우리 모두가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모든 이민자들은 우리도 배신자겠죠. 우리도 조국을 배신했으니까. 그래서 어느 면은 이분들의 끊임없는 노력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성공하지 않아야 되고 한국에서 2등 국민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하는 성공, 어느 분 그런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님비라고 하나요? 저도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들의 대안학교 자체도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하는 경우가. 조금 가슴 아픈 일이지만 현실이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지금 마지막 슬라이드지만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에 어떻게 정착하고 있느냐. 대외적으로는 뭐 영어로 써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대외적인 통계상으로는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분들의 실업률이 2.9%밖에 안 돼요. 한국 일반 국민의 실업률이 비슷하거든요. 실업률 비슷하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이 일용직에 근무한다는 거죠. 좋은 직업이라든가 안정적인 뜻이 아니라 일용직에 근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평균 소득이 한국 사람보다 한 30% 낮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차별이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 때문에 그분들의 자살 충동이라든가 이런 정신적인 것들은 일반 한국 사람들보다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그 확률이 좀 많이 높습니다. 좀 아쉬운 현실이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그분들의 구체적인 자료고요. 오늘 잠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2015년하고 2020년에 그 대한민국 정부 그 국제학술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두 번 연구를 했거든요. 탈북자분들. 2015년은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 이탈 주민 1세대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2020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북한 이탈 주민 중에 여성분들이 70%가 넘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 여성분들하고 특히 이분들은 이제 2세대, 3세대예요.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걸 좀 발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조건을 이분들이 정착할 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분들이 이미 2세대이기 때문에 가족 재결합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건 뭐냐면 아마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입원 오셨을 때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있죠. 아,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분들도 이미 한국에 올 때 아는 사람이 한국에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서포트. 근데 이분들이 저기 하는 거는 좋은 말은 어느 분이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리터닝 시리즌이라고 불리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65세가 지나서 만약에 한국에 가실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온 사람이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으로 다시 온 사람. 그런 취급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리터닝 시리즌이라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취급되는 거는 내 시민권 중에 절반만 인정을 받는 거죠. 절반 사회적인 대우는 이민자나 다른 특정 계층처럼 불합리하게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마음 아픈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가족 재결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북, 북한 이탈 주민 2세대, 3세대들은 배고파서 오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좀 사회적 신분 향상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아시겠지만 이미 K-POP도 많이 보고 한국에 이미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하고 연결도 많이 하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삶, 특히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한민족의 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자녀들 교육이라든가 자녀들의 신분 향상을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에서의 서포트들 하나원이라든가 많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럼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근데 아쉽게도 차별을 받는다는 거죠. 차별을. 실제적으로. 첫 번째 차별. 이 뭐냐면 첫 번째 차별은 그냥 궁금한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한국에서 갔을 때 그런 차별을 모르니까 학교에서도 여기는 순돌이야. 순돌이는 북한에서 왔어. 했을 때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죠. 찾아오는 게 아니라 보러 오는 거죠.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아마 제가 20여 년 전에는 없었는데 아마 우리 회장님 저기 뭐 30년 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민 처음 뉴질랜드에서 개방할 때 아시안이 별로 없었던 세상에는 아시안 꼬마들이 그렇게 신기했다고 그래요. 그죠? 심지어는 막 지금 가서 한번 만져보고 싶고 막 넌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고 하는 경우도 신기했던 것 좀. 근데 두 번째는 조금 거기를 넘어서 이제는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네가 뭘 알아. 세 번째는 쉽게 얘기해서 학생 애들도 사실은 그 안에서 이너서클 그 안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냥 겉도는 거죠. 겉도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이 현정이라고 이거 뭐 물론 가명입니다. 그 현정이라는 친구하고 인터뷰 이 친구랑 인터뷰해서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겪었던 것들 하고 싶은데 그 둘이 손잡고 제가 꽤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얼마나 차별을 받는지 또 학교에서 어떤 도움을 좀 생각지 않은 그런 대응이죠. 예를 들어서 이 친구 말은 학교에서 내가 북한 이탈 주민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엄청 차별을 받는데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밝히고 싶지 않은데 교실에서 선생님은 또 딴 애는 컬처럴 아이덴티티라고 야 너 북한에서 왔지? 백두산에서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나중에 수업 끝났을 때는 정말 힘들죠. 그래서 뭐 자살 충동을 여러 번 했다는 얘기들 그래서 너무나도 슬픈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가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북한 이탈 주민자분들이 첫 번째 하고 싶은 거는 완벽하게 대한민국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해요. 그게 저희가 그냥 우리 이제 발표대로 그 사람들의 속하고 싶다라 being one of them이라고 해서 한국 말투, 한국 화장품, 한국 촬영.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가 동남아 갔을 때 동남아 국가 중에 몇 국가에서 몇몇 그 학생들을 만났는데 저도 심지어는 너 한국 사람이라고 물어볼 정도로 완벽하게 거의 한국 사람처럼 생긴 왜 그 친구도 K-POP을 동경하니까. 근데 그 친구들은 동경이고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서바이벌을 위해서 한국 사람처럼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죠. 집에서 계속 한국어 연습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민 연구에서 이거를 이제 어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내 아이덴티티도 있고 우리 2세대, 1.5세대 우리 자녀들처럼 완전히 키위가 되는 거죠. 키위가. 근데 우리는 아시안 이민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키위가 될 수 없잖아요. 일단 생긴 게 그러니까. 근데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은 말하고 생긴 것만 그러면 한국 사람이라고 똑같죠. 뭐 본인이 어디서 왔다는 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냥 한국에서 조용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밝히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하고.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겪습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왜냐하면 이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이탈 주민들이 2세대, 3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는 차별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2세대가 북한 이탈 주민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 행동하는 거를 별로 뭐라 안 그래요. 근데 문제가 있죠. 결혼 같은 거 할 거. 결혼 같은 거 할 때 어떻습니까? 부모로서는. 너무 밝혀야 된다. 안 밝히면 나중에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느 순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대학 갈 때라든지 취업할 때라든지 뭐 할 때 어디서 왔어를 꼭 밝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어떻게 보면 꼭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오늘 모임 중에 모임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본인들의 이북 정서를 버리느냐 같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학교에서도 나중에 알고 나면 그걸 인정해주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정규적으로 대한민국 학생들, 북한 이탈 주민 학생들 동수로 해서 3박 4일이라든가 일주일 캠프를 보내요. 그래서 서로 알게끔. 그래서 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알고 나면 아, 이 친구들이 우리하고 좀 틀린 친구들이 아니네. 같은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네. 서로 인정하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다행히도 많은 북한 이탈 주민 친구들이 나중에는 두 가지 나는 북한 사람이기도 하고 남한 사람이기도 해. 그래서 취업할 때도 특히 통일 관련된 거나 할 때 또 많은 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정서가 중요하냐면요. 이 정서일 때 완전히 남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 난 북한에 대해서 잘 몰라. 이제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난 관심 없어. 내 살기도 바빠. 할 때하고 나는 북한에서 왔고 내 고향은 북한이야. 하지만 나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야. 마치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길 바라듯이 나는 한국에서 왔지만 키위일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일 수도 있어. 아마 부모로서 어떤 부모도 내 아이가 키위로만 살거나 어떤 부모도 내 아이가 뉴질랜드 사는데 너는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하고만 사귀어야 되고 한국어만 해야 되고 하는 부모님은 안 계시죠.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왜 이 아이덴티티가 중요하냐면요. 많은 친구들이 특히 이 아이덴티티를 가졌을 때 우리 통일 한국이라든가 아니면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첫 번째 꿈이 있어요. 북한을 해방시키고자 해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외부 정보들. 내 꿈은요. 내 꿈은 조그만 새가 돼갖고 날아가서 외국 사람 외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정말 사람답게 사는지 알려주고 싶어요. 왜? 이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거였으면 그럴 꿈을 갈 필요가 없죠. 두 번째 좋은 것은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이 대학 갔을 때 북한 인권 관련 운동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많은 간증이 사실은 이런 면에서 있죠. 그분들은 간증을 통해서 뭘 원할까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네 번째가 참 인상 깊었는데요. 몇몇 친구들은 통일 한국이 돼서 북한에 갔을 때 기여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기관사가 되거나 엔지니어가 되거나 해서 내가 만약에 통일이 되면 노후화된 북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가서 뭔가 기여하고 싶은 친구들. 그래서 오늘 포럼이라든가 오늘 세미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통일에 대해서 막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이 친구들이 이 정서를 갖기를 우리가 도와준다면 통일이 된 한국이 조금 더 가까이 오죠. 그 예가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아닌데 김정일 정권 시대 때 북한의 장마당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자본주의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 돈은 사실은 북한 이탈주민 1세대들이 보낸 돈이에요. 많은 돈들. 그래서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돈 맛을 안 그래. 당에서 지시하는 것보다 돈의 지시가 더 무섭다는 것을 이제 막 인식한 거예요. 그거 누가 했냐? 북한 이탈주민들이 한 거예요. 한국에서 많은 돈을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포럼할 때 뭐 어느 분들이 햇살 정책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 돈을 쏟아부는 게 낫냐 틀리냐 그런 논쟁보다 그건 이제 정치와 치는 문제 하는 거고 이 논쟁으로 해서 이 돈은 사실은 북한 일반 대중들한테 계속 스며드는 거예요. 두 번째 저도 옆에서 겪어봤지만 정말 휴대폰 통화가 돼요. 북한하고 지금 모르겠지만 그 당시엔 제가 인터뷰할 때는 제가 보여드릴까요? 하면 통화를 하더라고요. 북한에 있는 그 누나, 언니하고. 뭐겠습니까? 북한 정권이 아무리 막아도 이분들 덕분에 외부의 세계에 정보가 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윤 회장님이 초청하셔갖고 북한 이탈주민 출신 그 목회자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통화할 때 뭐 하겠습니까? 너 하느님을 믿어봐야 돼. 종교란 걸 믿어봐야 돼. 당이 우선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무슨 통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북한 인권 향상은 바로 일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현재 우리 이웃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분들이 아마 아주 탄탄하게 막혀있는 지금 현재 북한과 남한의 관계 중에 조그마한 구멍을 낼 수 있고 그 구멍을 통해서 많은 좋은 입김들이 북한에 퍼져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내줘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원래 질문은 생각했었는데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질문은 나중에 우리 저기 대비조 선생님 연설 마치고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회 북한 인권 포럼에서의 미시대학의 김하균 교수의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 이탈 주민의 역할에 대한 연구 보고서 내용을 현장 녹음하여 방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케이셜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락의 향기" 오늘 첫 곡은 제주 민요 영주십경을 들어보시겠는데요. 영주십경은 예로부터 제주의 아름다운 열 가지 풍경을 이르는 말입니다. 여기서 영주는 신선이 사는 곳을 뜻하는 제주의 옛 이름입니다. 오늘 노래하실 김명자 최금수님은 제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저희들이 보는 세련되고 깔끔한 맛보다는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제주민요 영주십경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명성대로다. 아야 어양어요.
제주민요 영주 십경을 들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김수철이 작곡한 황천길을 김상훈의 태평소와 김수철의 신디사이저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수철이 작곡한 황천길을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박승희의 노래로 살풀이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JM필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2026년을 비교적 활기차게 시작했으며 1분기 주거용 부동산 매매 수수료는 해당 분기 기준으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이란이 합의에 나서지 않으면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게 폭격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보험사들이 신규 점포 편입 효과로 해외 점포 단기 순이익이 전년보다 약 24% 증가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다음 달 스페인을 방문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한다고 교황청이 지난 6일 밝혔습니다. 교황청은 내달 6일부터 12일까지 스페인을 방문합니다. 즉위 후 이탈리아를 제외한 첫 유럽 국가 방문입니다. 10일에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기도 할 계획입니다. 스페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미완성 걸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200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스페인의 관광 명소입니다. 1882년 착공했지만 144년이 지난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교황은 유럽으로 향하는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주로 거치는 카나리아 제도에 테네리페 섬과 그란 카나리아 섬도 방문합니다. 작년 한 해 3천 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보트 등을 타고 카나리아 제도로 향하다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황은 마드리드에서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 부부를 만나고 왕궁과 의회에서 연설도 할 계획입니다. 방문 기간 청년들과 철야 기도 행사, 시벨레스 광장 야외 미사, 스페인 가톨릭 주교단과의 회동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2026년을 비교적 활기차게 시작했으며 1분기 주거용 부동산 매매 수수료는 해당 분기 기준으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Interest.co.nz은 1분기 동안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약 4억 7,400만 달러의 총 주거용 부동산 매매 수수료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대비 4% 증가한 것이며 2024년 1분기와 비교하면 19%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2021년 호황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수료 수준입니다. 전체 수수료 중 가장 큰 비중은 오클랜드 지역이 차지했으며 약 1억 6,900만 달러, 36%로 추산됩니다. 이어 캔터베리가 7,500만 달러, 16%, 와이카토 4,700만 달러, 10%, 그리고 웰링턴 지역이 4천만 달러, 8%를 기록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수수료의 사상 최고치는 2020년 4분기에 기록된 약 6억 9,300만 달러였습니다. 비록 2020년에서 2021년 주택시장 호황기 정점에서보다는 총 수수료 수익이 감소했지만 분기별 수수료 수준은 여전히 호황 이전 시장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수수료는 GST 포함 약 2만 5천 달러 수준으로 추산되며 오클랜드에서는 약 3만 달러에 이릅니다.
여기에는 경매 비용이나 홈스테이징 비용과 같은 추가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법률 비용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주택을 매도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최신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 경제는 회복 속도가 더딜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고용 증가와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과 농가 부문은 경제적 충격을 관리할 수 있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수요일에 발표된 반기 금융안정보고서는 주택가격이 여전히 중앙은행이 추정한 지속가능한 범위 상단 부근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격 하락 위험이 크게 높지는 않음을 시사하지만 모기지 금리 시장은 주택가격을 추가로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주택가격은 2021년 11월 정점보다 낮은 수준이고 지난 3년간 대체로 보합세를 유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약한 노동시장과 낮은 순이민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며 남섬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보다 강한 주택가격 상승을 상쇄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주택가격이 여전히 중앙은행이 추정한 지속가능한 범위 상단에 위치해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는 가격 조정 위험이 크게 높지는 않음을 의미하지만 모기지 금리 상승이 주택가격을 추가로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이민자들이 뉴질랜드의 가치와 유산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권 시험을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시험은 단순히 지리나 역사 지식을 묻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마오리와 왕실 간의 조약인 와이탕이 조약에 기반한 국가적 약속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럭슨 총리는 시민권 취득이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를 넘어 뉴질랜드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최근 이민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통합과 응집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험 시스템에는 디지털 방식의 도입과 최신화된 학습 자료가 포함될 것이며 이민자들이 뉴질랜드의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설계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뉴질랜드라는 공동체 안에서 공통된 가치관을 공유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럭슨 총리는 이것이 뉴질랜드의 미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연료 공급 위기의 충격이 아직 시장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실업률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노동시장은 이미 경기 침체의 여파로 위축된 상태지만 연료 부족 상태가 물류 및 유통 전반에 연쇄적인 타격을 주면서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료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정은 생산 비용을 증대시켜 기업들의 신규 채용을 억제하고 기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에 따르면 연료 위기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서비스업과 소매업 분야의 고용 지표를 우선적으로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맞물려 공공 부문의 일자리 감소까지 가시화되면서 구직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료 사태의 진정한 경제적 파장이 수개월 내에 지표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단순히 에너지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생산성 저하와 가계 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뉴질랜드 경제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고용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내 가계 간의 가처분 소득 격차가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뚜렷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처분 소득이란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주거비 등 필수 비용을 제외한 개인이 자유롭게 소비나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의미하는데 현재 뉴질랜드에서 가장 넉넉한 가처분 소득을 보유한 집단은 주로 자녀를 독립시킨 장년층 및 노년층 부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용, 모기지 상환 완료 등과 같은 안정적인 자산소득을 바탕으로 경기 침체 속에서도 소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녀가 있는 젊은 가구와 1인 가구는 고물가와 높은 금리 그리고 치솟는 임대료의 직격탄을 맞으며 가처분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전체 지출에서 주거비와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실제 생활 수준을 결정짓는 여유자금은 사실상 마이너스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소득 불균형은 세대 간 자산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통화 정책이 계층별로 상이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데이터는 겉으로 보이는 평균 소득의 함정 뒤에 가려진 실질적 생활고를 겪는 집단과 상대적 풍요를 누리는 집단 사이에 구조적 간극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휘발유, 디젤, 항공유 등 모든 종류의 연료 재고가 최근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기업 혁신고용부가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3일 기준 전체 연료 재고는 이전 집계 대비 하락했습니다. 휘발유는 약 49일분, 디젤은 약 47일분, 항공유는 약 55일분 수준으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감소는 최근 다수의 연료 선적 물량이 국내 공급망에 흡수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예상된 수준의 변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디젤 재고는 이전보다 4일 이상 줄어들며 정부의 연료 대응 체계에서 경계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 상황이 정상 범위 내에 있다며 대응 단계 격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연료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향후 수주 내로 추가 선박들이 도착할 예정이어서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체 연료 재고 수준은 여전히 최고 요구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단기적인 수급 불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재고 업데이트를 통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이민자를 대상으로 시민권의 권리와 책임을 평가하는 새로운 시험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뉴질랜드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의무와 권리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권 신청 절차의 일부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조치가 뉴질랜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권으로서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가치, 법 준수, 공동체 참여 등의 요소가 시험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들은 시민권은 단순한 신분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뉴질랜드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일부에서는 사회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시험이 특정 집단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시험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행 시기에 대해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클랜드의 한 정신과 의사가 ADHD 진단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앱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15분 정도의 일반의 진료 시간으로는 ADHD를 평가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 사람을 정확히 진단하는데 보통 두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앱은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기 전 자신의 증상과 삶의 경험을 미리 정리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ADHD와 함께 나타나는 트라우마 경험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해 진료 중 긴장이나 기억 회피로 인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팔데사이 박사는 ADHD 증상에 대해 게으르다거나 노력이 부족하다는 식의 낙인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실제 진료 현상에서는 환자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트라우마 기억 때문에 말을 잊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앱은 현재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호주와 유럽 등에서는 ADHD 진단 대기 기간이 수년씩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는 이번 기술이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현지 시간 이란이 합의에 나서지 않으면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게 폭격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올려 이란이 동의하지 않으면 폭격이 시작될 것이고 슬프게도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과 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폭격을 재개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비핵화를 골자로 하는 합의에 전향적으로 나서라고 이란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합의에 응한다는 전제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 작전이 종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덕분에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을 포함한 모두에게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한쪽짜리 양해각서 MOU 체결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MOU에는 이란의 핵 농축 일시 유예 모나토리엄,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및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점진적 해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과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이 묶인 상선들을 탈출시키는 해방 프로젝트 프리덤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대한 북로 작전의 종결 여부를 두고서는 전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종결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근접했다는 기대감에 6일 현지 시간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이날 ICE 선물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1.27달러로 전장보다 7.83%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5.08달러로 전장보다 7.03% 내렸습니다. 브렌트유와 WTI 텍사스산 원유는 각각 4월 21일과 4월 24일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락폭으로는 모두 4월 17일 이후 최대였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란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악시오스 등 미 언론들은 양국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방문하는 14에서 15일 이전에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며 중재국 파키스탄에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쿠바인 등 해외에서 거주하는 쿠바인들도 쿠바 본토 직접 투자와 함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간 제외 쿠바인들은 이민자나 방문자로 분류돼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는데 이런 제안이 폐지됐습니다. 쿠바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제117호 법령과 시행령을 올 현지 시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관보에 따르면 해외 거주 쿠바인 중 신청자에 한해 쿠바 경제 모델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 및 사업가 이주 지위가 신설됐고 이는 쿠바계 미국인 사회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는 해석했습니다. 쿠바 내무부는 마리오 맨더슨 이민 외국인 국장은 투자 및 비즈니스 자격을 얻는 쿠바 시민은 쿠바 영토 내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쿠바의 이런 개방 정책은 미국의 압박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다음은 쿠바라고 여러 차례 말하고 쿠바 봉쇄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하며 쿠바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진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은 국내 보험사들의 지난해 해외 점포 순이익이 한국은 국내 보험사들의 지난해 해외 점포 순이익이 신규 점포 편입 효과에 힘입어 증가했습니다. 금융강동원이 오늘 발표한 2025년 보험회사 해외 점포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 해외 점포 단기 순이익은 1억 9,700만 달러, 우리 돈 약 102억 원으로 전년보다 23.8% 늘었습니다. 생명보험사는 신규 편입된 해외 점포 실적 영향으로 순이익이 전년보다 70% 넘게 증가해 1억 93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편입과 매각 효과를 제외하면 기존 점포 실적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미얀마 지진과 태국 홍수 등 자연재해 영향으로 인해 순이익이 7.8% 줄어든 8,77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국내 12개 보험사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미국 등 11개국에서 모두 46개의 해외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과 기후재난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61원 53전, 한국에서 보낼 때 870원 1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52원 92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부분적으로 흐리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금요일인 내일은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다가 저녁에는 비로 바뀌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에는 한우성,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중 한성유통과 H마트 에드킹덤 컬리지 타네무라 전망 좋은 창 JM필로우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캐시알 캐시판입니다. 디지털 앤드 CV 서포트 아본델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무료 디지털 자료 및 이력서 작성 지원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아본델 라이브러리 93 로즈뱅크 로드에서 있습니다. 최어 피트니스 앤드 웰빙 안내입니다. 자격을 갖춘 건강 전문가인 제이드와 아미가 진행하는 무료 의자 운동 및 웰빙 워크숍입니다. 이 워크숍 프로그램은 16세부터 20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 대만화와 11 코후후 레인 웨스트게이트에서 있습니다.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셀링 서비스 안내입니다. CNSST 파운데이션은 파운데이션에서는 한국인을 상대로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셀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자나 연령 관계없이 제공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한국인 사회복지사 0921890066 또는 021-346-31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시니어스 무료 1대1 지원 홉슨빌 허프 안내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은 경찰 신원조회를 거친 친절한 자원봉사자들이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무료로 1대1로 도와드립니다. 지난 2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에서 2시까지 홉슨빌레 볼링클럽 원 메모리얼 파크 레인에서 있습니다. 프리 시니어스 요가 안내입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셀리 헤이든이 진행하는 무료 노인 요가가 진행됩니다. 폰선비 커뮤니티 센터 20 폰선비 테라스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캐시얼 방송은 104.6 FM 프레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캐시얼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캐시얼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